할렐루야.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교회에 도착하니까 우리 정한석 권사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근데 문을 딱 여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찬송 소리가 조금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다른 분이 오셨나 했는데 보니까 우리 정 권사님이 오늘 예배 드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평소에 잘 드리지 않는 거니까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았어. 근데 그것이 좀 서툴게 들려왔지만은 제가 들어오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아, 이렇게 와서 다른 거안 하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찬송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이 찬송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주일 예배에 임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서 임하시면은 정말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러한 찬송으로 충만되고 말씀으로 충만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말씀을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면은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평소에 우리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한 감사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해서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감사의 찬 말을 하라. 예. 그러니까, 감사하라보다 감사의 찬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4절부터 되어 있는데,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하게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새 번역으로 보니까, 더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 번역으로 제가 성경 구조를 다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얼굴로만 보아서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언어를 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또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창조의 능력을 행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저주도 하셨어요. 우리 언어도 놀라운 창조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언제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그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할 때에 찬스를 보고 그때에 말을 하는데 은혜의 말을 하라 하는 것이에요. 덕을 끼칠 수 있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하는 언어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언어를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 에베소 5장 4절에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한 말보다 성도들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감사에 찬 말을 하라 하는 것이에요. 감사에 찬 말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미국 분들은 이 감사란 말이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뭐 조금만 뭐 해도 땡큐, 땡큐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감사에 찬 말이라는 것은 정말 그 입은 은혜에 감격해서 아주 감동해서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감사에 찬 마음에서 꽉찬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에 찬 말이다 하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의 언어는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불평과 불만의 부정적인 말은요, 불행을 일으킵니다. 불행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작은 불씨가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입술의 그 한마디가 행복을 다 불태워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새 생명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바르게함과 진실함에 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빛의 자녀의 언어는 은혜로운 말, 또 덕스러운 말, 격려의 말을 하며 죽어가던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살리고 실망하고 낙담했던 사람들에게 위로의 힘과 능력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지혜와 사랑으로 절제되어 사용될 때에 타인의 존경과 존귀함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내적, 외적 그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아주 충족한 삶을 채워준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의 말로 심어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범사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떠한 일이든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불평도 원망도 할수 있고, 반대로 감사와 찬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 조건은 물질과 명예와 그 무엇으로도 살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고 이미 영원한 영생 복락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입어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안 좋지만, 언젠가 좋아지는 그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또 한편 이 감사는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예, 그리하면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 다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 그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알수 있어요. 너무나 그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사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부하 직원들이 정말 자꾸 이렇게 일이 틀어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 관계가. 이거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이런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모든 그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평안이 있게 되면요. 자신감이 있어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의 말로 주님을 찬양했다고 욥기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물고기 그 뱃속 냄새나는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면서 자기가 지금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삶을 송두리째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육지에 올라오게 고기가 그를 토해내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의 찬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험을 받으면서도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이거 쉽지 않아요. 시험을 받으면서 어떻게 감격스러운 그런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할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할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할수 없지만. 욥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떼, 양떼, 낙타떼를 약탈자들에게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그의 종들은 다 이제 죽었습니다. 또한 마다들의 집에서 그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저녁 그 식사를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돌풍이 불어와서 그 집의 내뿌리를 다 치는 바람에 집이 다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려서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욥은 부자였는데 알거지가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지금 욥의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자녀가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 잃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순식간에. 수습할 겨를도 없었어요. 졸지에 당한 겁니다. 그럴 때 욥의 한 말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 22절,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그 기품과 원칙을 자신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그 기품과 그 원칙적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다 무너져버려요. 믿음도 무너지고 그 신앙 어디로 간지 몰라요. 이것은 고요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날 때에는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 그 방송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하는 거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어느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성지 순례를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은 그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잖아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죠. 예. 그래서 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르데 섬에 이제 착륙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서도 또 역사를 하셔서 그거 복음 전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기 전에 여행 떠나기 전에 그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라 하는 이 설교를 했는데, 바로 그 설교하고 그 다음에 여행 가서 그 자리에서 그 풍랑을 만났대요. 그 팀이. 그러면 폭풍 치고 막 그냥 그 대서양에 그 얼마나 이게 요동칩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예? 겁이 나고 뭐 사식이 닭이 돼갖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지? 이게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번에 회개했다고 그러더라. 그 목사님 회개했대요. 아, 내가 입술로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교했지만 내가 막상 당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래서 회개했대요. 그래서 돌아가서도 성도들 앞에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거 쉽지 않아요. 시험 만나고 어려울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세요. 욥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욥의 고민은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됐어요. 그때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다고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여름에 목에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온몸에 그냥 목이 물린 자 너무 가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을 발라도 또 잠시 후에 또막 가렵고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니 온갖 무너진 그 거기에서 온갖 조각 찾아서 그거를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의 아내에게 욥이 한술 더 떠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원망은커녕 입술로 죄를 범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시험 중에 하나님을 원망해봐야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오늘 그 내일 걸 염려를 해요.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해결이 됩니까? 오늘 염려한다고?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에도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뭐 일이 안 풀릴 때.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제가 한번 총알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옵니다. 아주 길게 나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이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내 단은 일어서 가운데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내게 둘러서 가지고 나에게 절을 한다 하는 그 꿈꾼 이야기를 해요. 그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꿈을 꿨냐 하면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는 그러한 또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미워하기 시작해요. 요셉을.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요, 그걸 그냥 허투루 듣지 아니했어요. 그걸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형들의 미움을 산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그 양을 치고 있는 그 들판에 이제 가서 형편이 어떠한지 가서 살펴보고 오라 하는 그 명령을 받고 나갔는데, 그때에 형들의 미운 요셉이 오니까 그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그 젊은 생애가 그렇게 스타트한 것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살다가 바로 왕의 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 집에 시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집안일을 하니까 너무나 사람이 착실하게 성실하니까 모든 집안일을 맡기게 되었어요. 그럴 때그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너무나 준수하고 성실한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후환이 두려워서 그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이 요셉이 나를 겁탈을 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누명을 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직장이건 어디건 이 사회에 나는 정직하고 원리 원칙대로 사는데 다른 사람이, 윗사람이 그러지 아니해서 내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이 지금 이런 환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옥에 갇혔지만은 그는 원망하는 그런 빛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옥 안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의 이제 그술 맡은 그 관원장과 또떡 맡은 관원장이 어떠한 일로 인원해서 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됐어요. 그두 사람의 꿈을 또그옥 안에서도 요셉이 해몽을 해줬는데 그 해몽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의 시종을 들을 수가 있었고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왕이 어떤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하도 이상한 꿈이라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온 각지에 다 보내서 했지만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마침 그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 관원장이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왕 앞에 나와서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숙가에서 올라와 좀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로 약하고 흉악한 파리한 소가 일곱이 올라와서 그 살찐 송아지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쇠약한 그러한 깡마른 일곱 이상이 나와서 그것을 충실한 그 이상을 다 삼켰다고 그랬어요.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이걸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셉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몽을 하는데 왕이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지만 그 꿈은 하나입니다. 7년 동안 그 살찐 암송아지 또 풍성한 그 이삭은 7년 흉년을 말하고, 그다음에 흉악한 소, 또 깡마른 이삭 일곱은 7년 흉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을 많이 해갖고 7년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해몽을 해준 거예요.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 감옥 제일 내에서 이력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놀랍지 않아요? 이거 성경 이야기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 총리 대신. 여러분, 좀 놀란 눈빛을 좀 보이세요. 이건 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옥에서 한 사람 꺼집어내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욥이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에요. 근데 풍년 동안에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다 쌓아뒀어요. 흉년 시절이 왔어요. 각처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도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이제 극적으로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당황하는 그 형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을 대했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그들의 동생으로 처신하고 있어요. 요셉이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라는 이런 말은요. 요셉이 그들을 여전히 형으로 모시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한 것은 형제들이 지금 그 지은 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형들이 지금 막 당황해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한시바삐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 말은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불편한 고민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면서 형들의 걱정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까지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을 이긴 자가 갖는 넓은 자비심인 작용한 것이에요. 그런 자비심이 없이는 이런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대.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그 앞에 지금 나를 팔아넘겨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숱한 고생을 했어요.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종살이가 그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한 그 삶을 살은 그 요셉이 형들을 볼때 얼마나 미운 마음 가져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사랑으로 위로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형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되어진 일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 불안감을 지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자기의 그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좀 벗어나고 거기에서 헤어나고자 해서 아버지, 그 야곱의 유서를 들고 왔어요. 예. 아버지가 죽으면서 요셉에게 남긴 유서가 있었어요. 그 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의 형들이 너희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런 유서를 쓰셨어요. 물론, 요셉이 그 아버지의 장사까지 다 국장으로 치러줬어요. 바로 왕이요. 근데 그 유서를 쓰고 죽으셨는데 그 유서를 들고 와서 형제 요셉에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형제들의 탓으로 돌리고 그들에게 원수 갚겠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감사의 찬말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1년에 130살을 살고 죽은 찰스 스미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130년의 세월은 마치 실에 끼워놓은 진주알처럼 하나하나 모두 고통으로 점철된 세월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고 주인의 천대와 멸시 속에 어릴 때 부모와 헤어져가지고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온 외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조금 자라자 남부와 또 서부를 헤매면서 노예로 이리저리 팔려 다니면서 매맞고 죽도록 일하는 그 모욕과 천대의 나날을 살아야 했습니다. 굶주리고 병들고 죽을 고비를 20번 이상 넘겼다고 합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면서 스미스는 임종을 며칠 앞두고 그를 방문한 스티븐슨 목사님에게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매맞고 고통당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을 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들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저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 가게 해주신 것과 130년 그 많은 고통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님께서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곁에 항상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이 허긴 스미스 씨의 기도를 들으면서 스티븐 목사님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큰 감동을 받고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신앙이다.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감사는 성숙한 감사입니다. 그 역경과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찬말을 하게 되면 그 말한 대로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의 찬말을 하고 시험 받을 때에도 감사의 찬말을 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감사의 찬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복이 되어 모든 문제가 풀리고 그 말로 인하여서 형통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환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끝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받아 힘들 때에도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아니할 때도 모든 일에 감사의 찬말을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간구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하였습니다. 역경과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입술이 모든 일에 감사의 찬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감사로 선한 열매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